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군데 보실 텐데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노아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와 아담과의 관계, 그리고 또 공통점, 그리고 또 노아와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사람들, 세상 사람들, 를 대조해서 또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가족과 피조물들, 노아와 그들 간의 관계, 또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는 이제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을 이제 첫 아버지로 삼은 그 인류의 시대가 있었죠. 노아의 홍수로 이제 싹 휩쓸려 갔지만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 있었던 인류, 그 인류의 이제 마지막 남은 자였죠. 그리고 또 방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또 그 방주를 나와서는 이제 드디어 새 땅을 쓰는 역사가 시작되었죠. 그 역사의 또 첫 아버지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전환 속에 그 한 중앙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아는 옛 시대로부터 새 시대로 바꾸는 그 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 심판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보면 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삶에서 심판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왜냐하면 심판의 그 한 중앙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심판을 말할 때 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한 노아가 배운 심판의 교훈을 어떻게 배워야 할 것인가? 그것도 또한 우리의 영적인 과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판이 무엇입니까? 심판 우리 계속해서 한 번씩 꼭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잘 진행되고 발전되어 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창조의 순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역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질서를 깨고 또 조화를 깨고 하는 역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와 조화가 깨져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시대적으로 발생하면 그 창조의 순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막 질주하게 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치시냐 하면 이렇게 역방향으로 가면 이 역방향의 끝, 말하자면 질서와 조화가 완전히 와해된, 무너진 그런 상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은 어둠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죠? 이 세상에는 그거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큰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홍수로 물을 퍼부으셨을 때 그 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질서입니다. 물 속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이 물을 그런 측면으로 상징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죠.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잘 건너갔는데 그런데 이집트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되어서 죽었죠.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이 무질서를 상징하는 이 매체를 사용하셔서 정말 그야말로 혼돈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제 심판이라고 합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러하고요. 이 심판의 의미는, 교훈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현상적으로는 무질서의 이제 뭐 끝으로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심판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희망이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홍수 심판과 노아, 홍수 심판 속의 노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심판이 무엇을 노아에게 가르쳐 주었을까를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충분히 캐치할 수 없는 그런 교훈들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큰 심판이 당했을 때, 큰 심판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그 심판의 의미를 해석을 했고 그리고 그 심판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 역사로 들어가게 했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노아가 심판으로부터 배웠던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뭐 여러 차례 뭐 수없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심판은 이 남유다의 바벨로니아에 의한 멸망, 그리고 또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파의 아시리아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이 두 이제 심판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이제 차지하고 있죠. 오늘 이러한 심판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선하심을 재발견하고 그리고 또 구원과 회복에 대한 확신을 심판 속에서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선지자들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아 또한 심판 속에서 심판의 맥락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떤 삶을 기대하고 또 결단하게 되었을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팬데믹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조 집사님께서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에 애써야 하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소망과 결단이 우리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심판 중에 재발견한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는가를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읍과 그리고 성전이 폐허가 됐습니다. 완전히 그 폭력으로 무너져버린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갔고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모든 가치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없는 것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분명히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세워졌는데 이제는 그 민족의 가장 핵인 주권을 빼앗겨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이제는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한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시리아의 망한 이후에 그들이 병합되어서 다 혼혈 정책을 써버려서 북이스라엘 지파가 사실은 사라져버렸죠. 열 지파가. 그래서 이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은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멸망이 그들에게 준 그 충격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이렇게 뭔가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적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빼앗겼다라는 그 그리고 또 망했다라는 그 수준을 또 넘어서서 이들은 신앙인이었잖아요. 이들의 신앙에까지 큰 충격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 확신에 큰 균열이 온 것입니다. 자기들과 함께 영원히 계시리라고 믿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그런데 계시는데 이분은 영원하시고 이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영원하고 전능하는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데 어떤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건재할 것이다. 안전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고 이 세계에 우뚝 설 것이다. 이런 어떤 신념이 있었는데 이 신념에 큰 충격이 가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외부적으로는 뿐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굉장히 큰 혼동이 닥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그러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네? 무능하신가? 그러면 창조의 역사는 무엇이야? 이런 어떤 기존에 자기들이 이렇게 세워놓았던 그런 신앙의 교리적인 확신들이 다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충격받고 그래서 불안해진 이런 생각들은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180도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믿었던 주님이 바벨로니아라는 이 혹독한 이방 땅 가운데에서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큰 사고의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고의 전환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성전을 초월해서 그 이상으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가졌던 신앙의 그 차원을 완전히 신앙의 차원을 전환시켜서 한 걸음도 도약한 것이죠. 이때를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서와 또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졌죠. 오늘 읽은 애가 본문은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죠? 주의 성실이 크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성가에도 우리 많이 부르는 그런 가사이죠. 애가 1장부터 3장 18절 오늘 본문 직전까지를 보시면 예레미야는 심판의 혹독함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크게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분명히 심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닥칠 것이다.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막 굉장히 그 힘있게 선포했는데 근데 막상 심판이 닥치니까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좌절하고 분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20세가 되기 전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50년, 60년 긴 세월에 걸쳐서 정말 심판에 대해서 묵상하고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 모습 저 모습을 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 이게 좋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심판을 받아야 한다니. 그랬다가 큰 고초를 겪고 죽을 뻔하고 사람들에게 온통 미움을 받게 되고 그랬었죠. 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아마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크게 환영받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가 고통당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예레미야를 번뇌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주님은 왜?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강렬한 의문이었습니다. 물론 심판당하는 거 싫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도 싫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같은 경우에는 더욱이 자기 자신을 불러준, 선지자로 불러주신 주님이 나를 배반했다라는 그런 감정과 느낌 때문에 억울함으로도 아주 충만했던 것이죠. 제가 뭐 여러 군데 성경 볼 수 있지만 에가서 3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네, 한번 눈으로 좀 성경 있으신 분은 따라 보시고요. 따라서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잘 들으시기만 해도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엎드려서 나를 노리는 곰과 같고 몰래 숨어서 나를 노리는 사자와 같으시다. 길을 잘못 들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외롭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당기신다. 주님께서 화살통에서 뽑은 화살로 내 심장을 뚫으시니 내 백성이 모두 나를 조롱하고 온종일 놀려댄다.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 이게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게 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돌로 내 이를 부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예레미야는 하여튼 온통 그 실망과 배반감과 그리고 그 쓴맛과 그리고 고통과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걸렸다 이 말씀이죠. 깊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21절 오늘 읽으신 본문의 첫 절이죠. 예레미야가 묵상해요.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한다 이랬죠. 그랬더니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면의 반전을 일으켰다라는 말인데 오히려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아, 이 심판이 모든 것을 다 끝장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파멸이 아니구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끝은 이 상태가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알게 된 것은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만 솟구쳐서 막 이렇게 퍼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고 아침마다 그것이 늘 새롭고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시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 가운데서도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주관하시고 있고 그리고 그 자비와 사랑에 근거하고 기초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거죠. 이 주님을 아는 것 이 주님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하고 가장 큰 생명의 힘이 되었음을 예레미야는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만 경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되심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신다라는 그런 주님의 성품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활력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 어떤 우리를 잠시 들뜨게 하고 잠시 기운을 솟게 하는 그런 것에 매달리고 그것만 달라고 기도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그 어떤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만나고 주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큰 생명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에스겔서의 관용구 우리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뭐뭐 이렇게 이룰 것이다. 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에 거의 뭐 한 100번 조금 안 되겠지만 뭐 7, 80번, 8, 90번 나오는 그런 관용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즉 대부분 다 심판을 언급하세요.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심판받아 경고하셨죠?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시고 그리고 심판 속에서도 얼마나 자비와 큰 사랑으로 새롭게 날마다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것이죠. 모두가 망한 것처럼 느껴지고 모두가 다 우울하고 모두가 다 삶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이것을 만나는, 그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새 창조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도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 속에서 동일하게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노아가 무서운 심판을 당하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피조물들을 이제 잘 준비시켜서 정말 그 불안하고 그리고 무서운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죠? 닥친 그런 정황 속에서 방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서 그는 피조물들을 돌보았어요. 그때 노아가 어떤 힘이 남아서 그 피조물들을 또 가족들을 돌보고 같이 동역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자기의 남은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뭐 하나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힘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가 그렇게 혹독한 심판을 이제 막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이 막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중앙에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피조물들을 돌보고 그리고 새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악하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런데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래요. 악한데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사람은 원래 이렇게 악한 것을 내가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과 자비로 돌볼 거야.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이 말씀을 물론 방주에 나온 다음에 예배드리고 나서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노아는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가 자기의 인생을 수백 년 살아낼 수 있었던 그런 귀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닥친 지금 이 물 심판을 이기고 언젠가 방주를 또 나갈 때 그때 또 무슨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힘이 그로 하여금 새 땅을 일구게 하고 그리고 또 피조물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의지와 힘, 그것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은 우리 생명의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저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패망하는 시기에 전후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패망을 완전히 경험한 이제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에 이제 120년 정도 앞서서 북쪽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하던 때, 그때 이제 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이 심판을 경고하고 또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도 이 북이스라엘도 엄청 부패했고 무질서했고 그리고 그냥 탐욕과 그리고 그 힘겨루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그 흠뻑 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은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들어서 경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말하는 그 이제 요점을 좀 살펴보면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것이 그 시대의 세상의 특징이었습니다. 호세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죠.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호세아서 4장 4절과 앞절이죠. 백성들이 음란한 생각이 속에 가득 차서 주님을 알지 못한다. 음란한 생각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일부러 가지려고 하는 음란함입니까? 아니죠. 거의 집착과 이 중독에 거의 해당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집착적인 성향이 있죠. 그것이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즉 우상에 대한 집착은 음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꼭 성적으로 음란한 생각도 들어가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들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이런 부패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도 한 가지 살 길을 말해주죠. 한 가지 살 길. 6장 2절 3절에 보면 주님을 애써 알자. 주님을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애써 알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다. 주님은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오시고 해마다 가을빛처럼 땅을 적시는 봄빛처럼 오신다. 이렇게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메시지의 절정은 그 마지막 장인 14장에 있죠. 심판 후에 약속하시는 새로운 삶, 그 삶에 대해서 묘사해 주죠. 성경의 큰 수포기 시리즈 설교 속에서 호세아서를 다룰 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새 삶을 묘사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묘사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슬처럼 내리고 나라꽃처럼 피고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고 가지들이 뻗고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다워질 것이다. 이런 묘사를 해요. 이것이 무엇의 회복을 말하는 것인가요? 에덴의 회복이죠. 다른 말로 또 잠깐 조금 바꾸면 창조의 회복이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창조의 회복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가, 조화가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상태에서 그 심판이라는 그 혹독한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창조의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창조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새 창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스겔도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이루실 새 삶. 그죠? 창조의 질서와 조화로 회복된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건 뭡니까? 호세아가 그 음란한 아내, 고메를 자꾸 데려다가 이제 계속해서 사랑해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의 그 삶 자체로 주님이 자비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또 심판의 정황을 통해서 그렇게 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꾸 이제 야속하고 지나치게 야속하게 생각하고 또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너무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제 이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질수록 이제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연연치는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에게 기합 주던 때를 기억하시죠?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으신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 자기가 분에 못 이겨서 기합을 줬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의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합을 주었는지 그 지금 분별이 되고 가늠이 되시죠. 그때는 굉장히 야속했죠. 괴로웠고요. 그 선생님이 미웠죠. 근데 이상하게 세월이 지나가면 사랑으로 기합을 준 선생님들은 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느껴지는 그 선생님의 선함과 무엇보다도 선생님다움이 느껴지죠. 아, 그분은 그래, 진짜 선생님이셨어. 이렇게 느껴지죠. 그 기합은 나를 새롭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면, 물론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건 뭐, 얼토당토하지만, 어쨌든 이런 그 좀 비유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과 재앙, 그리고 요즘 팬데믹과 같은 것, 이런 것 자체들은 모두 다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분명히 행하실 거라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재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순위에 있어야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된다면 더욱더 그것은 큰 축복이죠. 이것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방역 지침이 있고 뭐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따라야 돼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팬데믹 상황은 초유의 위험 상태 아닙니까? 허리케인이나 산불이나 뭐 건축과 뭐 건축물 붕괴, 뭐 전쟁 이런 것들은 딱 일단락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도 물론 일단락이 있고 무섭고 위험하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지금 지구 곳곳에 동일한 것들이 곳곳에 전염으로 말미암아 퍼진 이 상태는 스케일이 너무 커서 사실 우리의 지각으로는 잘 상상하기 힘들 정도 아닙니까? 이 상황이 우리가 괜찮다 하는 사람 없어야죠. 그죠? 뭐 어떤 소수의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우리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팬데믹을 허용하신 주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데 우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괜찮다라는 그 거짓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꾸 이제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조금 좀 이렇게 이상하게 반동으로 튀겨나가는 무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지 않습니다. 사망률이 너무 높아요, 일단.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후유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당뇨병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 건강했던 폐가 손상이 되어서 건강했던 젊은이가 이제는 산소 도움받지 않고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그 사례도 나오고요. 몸에 두드러기 같은 것들 막 나오는 그런 현상도 나오고요. 지금 이거 우리가 굉장히 센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상황을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그것은 누구한테도 통하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는 완전히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노아가 심판을 전후로 해서 또 방주 안에서도 또 새 땅에 나와서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살아야 할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 만나시죠? 말씀을 가까이 대하셔야죠. 제가 뭐 하루 종일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분에서 30분. 그걸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마시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묵상하시는 그 기도 시간이 또 필요해요. 또 15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고백하기까지 주님과의 만남을,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또 선택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말씀에 집중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창조의 회복의 길을, 즉 새 창조, 창조의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아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주관하시는 심판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심판이 한 단락 끝나면 안위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심판 또는 이런 재앙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어떤 때는 더욱 혹독한 이런 상황으로 우리 모두가 다 봉착하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와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또 그 너머에 정말 주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뜻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